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는 앞으로 해외 인질범들에게 잡혀있는 가족의 석방을 위해 협상하거나 몽을 지불하는 행위에 대해 기소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24일 백악관에서 일부 인질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에서의 미국인 인질에 관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정책은 지난 6개월간 검토되어온 것으로 가족이 인질로 잡힌 미국인들에 대한 인질범들과 협상을 금지한 정부 조치에 대한 비난이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새로운 정책에는 인질로 붙잡힌 가족이 테러범들과 연락을 주고받거나 몸값을 지불하더라도 기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현행 인질 정책은 정부나 개인이 테러 조직에 돈이나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 방침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몸값 지불은 여전히 금지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인질 정책을 감독하기 위한 백악관 전담반을 구성하고 인질 문제에 관한 해외 국가들과의 연락을 전담하는 국무부 특별대사도 임명할 예정입니다. 미국 정부 관리들은 새로운 정책이 인질 가족들과의 협력과 의사소통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통업체들과 전자상거래 사이트들이 미국 남부 연방 깃발을 판매 제품 목록에서 제외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여러 저명한 의원들도 남부 연방 깃발과 관련 상징물을 더 이상 사용하지 말자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는 지난주 남부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흑인 교회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난 데 따른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사이트 알리바바의 대변인과의 인터뷰를 인용해 알리바바가 남부 연방과 관련된 이미지가 들어간 제품을 더 이상 판매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아마존과 구글, 이베이, 월마트와 시어스는 남북전쟁 때 이미지인 연방 깃발과 관련된 상징물을 더 이상 판매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의 헌법감시단체는 14일 자국의 핵권리를 보호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을 비준했습니다. 이는 이란과 주요 6개국의 포괄적인 핵 합의 시한이 이달 말로 임박한 가운데 이뤄진 것입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이날 헌법수호위원회가 해당 법안을 비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파르스 통신사는 헌법수호위원회 대변인과의 인터뷰를 인용해 이번 법안이 이슬람 법칙이나 이란 헌법에 의거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보기관이 프랑스 대통령의 전화를 감청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인터넷 폭로 매체 위키리크스는 프랑스 일간지 리베라시온과 조사 전문 웹사이트 미디어 파트와 함께 미국이 니콜라 사르코지와 자크 시락에 이어 현 프랑스와 올랑드에 이르기까지 프랑스 대통령들의 전화 통화를 감청했다는 내용의 기밀 문서를 폭로했습니다. 스테판 르폴 프랑스 정부 대변인은 동맹국들 사이의 감청은 용납될 수 없다며 특히 함께 테러에 맞서 싸우는 상황에서 한 동맹국이 다른 동맹국을 상대로 스파이 행위를 하는 용의가 무엇인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로랑 파비우스 프랑스 외무장관은 이번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제인 하틀리 프랑스 주재 미국 대사를 소환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 백악관은 미국 정부는 올랑드 대통령의 전화 통화를 감청하지 하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네드 프라이스 미 국가안보국 대변인은 오바마 행정부는 구체적인 국가안보상 목적이 아닌 한 해외에서의 감시 활동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대체로 미국의 핵심 외교안보 정책인 아시아 중시 정책과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를 겨냥한 군사작전을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론조사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전 세계 40개국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62%가 ISIL에 대한 미국의 군사활동을 지지한 반면 반대는 24%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군사력 강화 결정에 대해서도 51%가 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뉴스 이주원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6월 25일 목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현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가뭄과 관련해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국제사회가 핵 문제를 넘어 북한의 인권 문제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nd in the Security Council, the situation in the DPRK.
미국 상원에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국무부 수권법이 발의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한국의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가뭄 피해를 한국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북대화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 데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며 남북당국 간 대화가 성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가뭄과 관련해 북한이 어렵다면 한국 정부가 지원할 용의가 충분히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취임 100일째인 23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북한의 가뭄 피해 지원에서부터 남북이 만나 협력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장관은 그러나 한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을 제의할 계획은 없다며 북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최근 북한 가뭄 피해 평가와 식량 생산 전망이라는 자료에서 북한 지역에 다음 달 초까지 강수량 부족 현상이 지속되면 북한의 식량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최대 20%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 기상청 관계자는 북한 곡창지대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강수량이 평년 대비 50% 안팎에 불과하다며 장마가 시작되더라도 북한의 곡창지대에는 강수량이 적어 가뭄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용표 장관은 이와 함께 남북대화의 성과를 내지 못한 데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며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한국 정부는 남북 대화에 언제나 열려 있으며 지금은 북한이 워낙 소극적인 상황인 만큼 의미 있는 대화로 이어지기 위한 방법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15일 남북 당국 간 대화의 조건부로 나설 용의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북한이 오랜만에 대화를 이해했지만 여전히 전제 조건이 많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이 최근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불참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선 좋은 만남의 계기가 이뤄지지 않아 상당히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홍 장관은 북한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북한의 변화만 기다리지 않고 한국 정부도 더 많은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8.15 남북 공동행사의 경우 정부 차원이 아니더라도 민간 차원에서라도 성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한국 정부 차원에서 하고 싶은 남북 공동행사도 있고 민간에서도 여러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다며 비록 쉬운 상황은 아니지만 성사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 정부는 24일 북한이 억류하고 있는 한국 국민 4명의 석방과 송환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조해 외교적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기자 설명회에서 북한이 한국 국민 2명에게 무기 노동 교화형을 선고한 데 대해 먼저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가족과 변호인 접견부터 허용하는 것이 더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임 대변인은 두 사람의 신변 문제와 관련해 외교에 상대방이 있는 부분이라서 공개적으로 말하지는 못하지만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자이디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국제사회가 핵 문제를 넘어 북한의 인권 문제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선 북한 당국과의 협력도 필요하다며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한 중인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오랫동안 간과했던 국제사회가 지난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펴낸 보고서에 충격을 받고 이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자이드 최고대표는 24일 연세대에서 인권세계에서의 한국이라는 제목의 특별 강연에서 북한 주민들이 물자 부족에 따른 고통은 물론 반역자로 낙인 찍혀 처형되고 노예생활과 고문, 강제이주 등 박해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인권 실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유엔 회원국들은 전례 없이 확고한 목소리로 북한 당국에 인권 개선을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 등 이웃 국가 국민들을 납치한 책임자를 처벌할 것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in the Security Council, the situation in the DPRK has
자이드 최고 대표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북한의 핵 문제를 넘어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주시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함께 행동하면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강력한 억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이드 최고대표는 또 북한 인권문제 해법으로 국제사회가 북한의 책임 규명을 압박하는 동시에 북한 스스로 변화하도록 지원을 병행하는 투트랙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자이드 최고대표는 북한을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협력을 원한다며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늘 열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23일 서울에서 문을 연 유엔 인권기구 서울사무소는 북한 인권 침해를 감시,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협력과 교류의 다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nd so it is our hope that we can access those centers which were
자이드 최고 대표는 COI 보고서에서 인권 침해 책임이 있다고 지적된 고위 인사들을 조사할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이 유엔의 접근을 허용하기를 바란다며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자이드 최고 대표는 연세대 연설에 앞서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가 서울에서 운영하는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을 방문해 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면담했습니다.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에 따르면 자이드 최고 대표는 이 자리에서 할머니들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유엔도 할머니들의 요구를 담아 위안부 문제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이드 최고 대표는 면담 뒤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상징하는 노란색 나비 모양의 메시지 카드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할머니들의 용기와 활동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의 유명 패션 전문 월간지에 탈북자 사연이 소개됐습니다. 미국 신문이나 시사 잡지에 탈북자들이 소개된 적은 많지만 패션 전문지에 탈북자 이야기가 실리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인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북자 이현서 씨가 미국의 패션 전문 월간지 글래머에 소개됐습니다. 미국에서 여성들이 가장 많이 보는 잡지 가운데 하나인 이 잡지는 최신호인 7월호에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이 씨의 탈북 과정과 이후의 활동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이 씨는 잡지에 7살 때 처음으로 공개 처형 장면을 목격했다며 그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잡지는 이 씨가 17살 때 친척 집에 잠시 다녀오기 위해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건너갔다며 하지만 중국에 도착한 직후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면 가족들과 함께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지거나 심하면 처형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중국에서도 신분이 노출될 경우 북한으로 강제 송환돼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잡지는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어머니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전한 뒤 5년 동안 연락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돈을 모았고 2008년에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탈북 때문에 어머니와 동생이 외딴 산골마을로 끌려가게 됐다는 소식을 들은 이 씨는 가족들에게 연락해 중국과 북한의 국경선 근처로 나오라고 한 뒤 직접 그곳으로 달려가 가족들을 구출했다고 잡지는 전했습니다. 이 씨가 가족들과 다시 만난 것은 12년 만이었습니다. 지금은 가족들과 함께 서울에 살고 있는 이 씨는 북한의 끔찍한 상황을 세상에 알리고 탈북자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고 잡지는 밝혔습니다. 이 씨는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다른 쪽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알려야 할 의무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이 끔찍한 인권 침해를 자행하는 상황에서 침묵할 순 없다며 계속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35살인 이 씨는 지난 2013년 탈북자로는 처음으로 세계적인 강연 무대인 테드에서 북한의 인권 실상을 고발하면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When I was young, I thought my country was the best on the planet. And I grew up singing a song called Nothing to Envy.
이 동영상은 현재 테드 웹사이트에서 조회수가 410만 건을 넘을 정도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씨는 이 밖에도 지난해 유엔 안보리에서 아리아 포뮬러 방식으로 열린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비공식 회의에서 증언했고 노르웨이에서 열린 국제인권행사 오슬로 자유포럼의 연사로 나섰습니다. 이 씨는 다음 달 초 자신의 경험을 담은 영문수기 7개의 이름을 가진 소녀 어느 탈북자의 이야기를 출간할 예정입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 상원에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국무부 수권법이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 정부가 북한에 추가로 경제 제재를 가하고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상원에 발의된 2016 국무부 수권 대사관 안보법은 대북 추가 제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장인 공화당의 밥 코커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9일 상원 외교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해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안은 북한이 미국과 동아시아 동맹국들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고 국제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있으며 자국민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국무장관과 재무장관이 북한의 추가 제재를 가해야 한다며 세계 곳곳에 북한 금융자산을 겨냥하고 인권 침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제재 대상을 지정하며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또 미국 대통령이 6자 회담을 비롯해 북한과의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북한이 2005년 6자 회담 공동선언의 비핵화 합의를 이행하고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확산 활동 중단 의지를 보이며 군사적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인권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안은 미 국가정보국이 2015 세계 위협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미국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한다고 지적한 사실을 소개하며 1987년 북한의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과 2010년 천안함과 연평도 공격 등 도발 행위를 열거했습니다. 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북한에서 조직적이며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유린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한 점도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세계 각국에서 10만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임금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민간단체들의 조사 결과도 언급했습니다. 법안은 이 밖에 국무장관이 미국과 중국 간 전략경제대화의 성과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보고서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중국 내 탈북자 강제 송환 문제에 대한 미중 간 협의의 진전 상황을 포함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법안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데 미국과 일본 정부가 계속 협력할 것도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미한동맹이 동아시아 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며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핵, 사이버, 탄도미사일 개발 활동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탄도미사일 기동력 개선에 상당한 가속도가 붙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안은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통일 구상인 드레스덴 선언에 대한 지지도 확인했습니다. 밥 코커 상원 의원실은 23일 VOA에 2016 국무부 수권, 대사관 안보법이 국무부의 핵심 활동에 대한 다양한 개혁안을 제안하는 한편 해외 미국 공관의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을 통해 국무부에 대한 감독 기능을 다시 확립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커 의원실에 따르면 국무부 수권 법안이 마지막으로 발효된 것은 13년 전이고 상원 외교위원회가 국무부 수권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5년 만의 일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의 한 기독교계 대학이 통일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탈북 학생들에 대한 지원과 북한 교육 문화에 적합한 연구 개발 등 통일 교육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는데요. 이 시간에는 워싱턴을 방문 중인 이 학교 장순흥 총장으로부터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에 김현우 기자입니다.
장 총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학교 이름이 정확히는 한동 글로벌 대학교죠.
예.
예, 어떤 학교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뭐 이거 여기 이 학교는 기독교 정신에 의한 기독교 대학이고요. 그다음에 제 무엇보다도 인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의 인성을 강조하는 학교고, 또 특히 강조하는 것은 글로벌을 굉장히 강조해요.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 Why not change the world?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입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지식을 주입하기보다는 학생들의 그 인성 개발에도 굉장히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학교로 들리는데요. 네, 총장이 되신 후에 한동대학교가 통일 교육의 중심 역할을 하겠다 이런 의지도 밝히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우리 뭐 이 시대에 뭐 우리 키워드 뭐 사명이라 그러면은 통일인 것 같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특히 한국인은. 그래서 통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통일은 지금부터 언제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지만 분명히 이루어지는 건 사실이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남한에는 탈북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탈북 학생들을 우리가 어떻게 같이 잘 사느냐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탈북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요. 또 앞으로 우리가 통일 과정을 지금부터 연구를 하고 통일 이후에 한국을 연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제가 통일을 준비하는 대학이 돼야 되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또 통일 인재 양성 사업 이것도 또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또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예, 특별히 우리가 그 탈북자들을 위한 이제 교육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들을 위해서 맞춤형 교육 같은 걸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통일 인재, 통일 과정 중이라든지 통일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개발을 해나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통일 이후에 법은 어떻게 해야 되겠고, 통일 이후에 우리가 경제 시스템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연구해서 그것을 교육하려고 합니다.
네. 한국 정부에서도 이런 그 통일을 위한 준비 작업 이런 활동들을 하는데, 이제 학교에서도 그런 통일 준비 작업에 관한 또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네요.
네네.
네, 올해 중점 사업으로 특히 탈북 학생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탈북 학생들 어떻게 지원하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 탈북 학생들을 위해서는 맞춤형 교육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뭐 많은 곳이 이제 뭐 탈북자에 대한 정책은 많이 돼 있는데, 좀 더 섬세하게 탈북자 입장에서 그들을 잘 그들에게 맞춤형 교육이라 해야 되는데, 그들이 정말 강한 게 많아요. 어떻게 보면 그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은 잘하는 것을 더 키워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더 길러주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탈북 학생들을 제가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그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을 강화해주고 약한 것을 보충해주는 그런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학교에서 그 선생님들, 그러니까 교수들이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상급생들이 지원을 하는 건가요?
뭐 다 있을 겁니다. 물론 공식적인 뭐 과목은 교수님들이 하지만, 저희는 이제 한동대학교의 강점은 뭐냐면은 과목 이해 프로그램, 뭐 엑스트라 커리큘러 프로그램이라 그러죠. 그런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이제 우리 졸업생이나 재학생들이 참여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총체적인 탈북자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네. 방금 과외 활동을 말씀하셨는데 한동대학교 학생들이 북한 인권 문제에도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법률대학원에 북한 인권 동아리가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북한 인권 동아리 세이지라는 동아리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더군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 북한 동포나 북한을 갖다가 어떤 이념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의 삶, 그들의 인권을 좀 더 정확히 보자. 그래서 우선 그 북한 사람들의 삶과 인권을 공부하는 그런 동아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단지 연구하는 것만 끝인 게 아니라 그들이 공부한 것을 알리는 프로그램. 그래서 무슨 전시회를 한다든지 또 그다음에 또 토론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북한 동포들에게 삶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알리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노력을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한국 못지않게 북한에서도 부모들이 교육열이 아주 대단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대학교 총장님으로서 북한의 부모들 또 학생들에게 미래는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이런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예, 저도 지금 이 질문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면서 어려운 질문인 것 같네요. 근데 저는 북한 학부모님들한테 한동대학교처럼 자녀들의 인성 교육을 굉장히 강조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그런 어떤 예절 교육 있잖아요. 시대가 변해도 부모 공경하는 그 예절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더불어 사는 사랑, 앞으로 이제 북한의 자녀들도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더불어 사는 그 지혜가 필요하고 특히 이웃을 사랑하는 정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세계인과 더불어 사는 그런 사랑과 그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교육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미래 시대는 우리가 ICT 정보통신 교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소프트웨어를 포함해서 정보통신 교육을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셔야 앞으로 이 미래 21세기는 이미 정보화 시대라는 걸 뛰어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르고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자녀를 이제 앞으로 글로벌한 자녀로 키워야 된다. 이제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더불어 사는 세계인과 더불어 사는 시민의식 또 중요한 거는 어학도 특히 영어라든지 이 어학도 좀 많이 하고 그래서 세계에 관한 지식도 쌓고 그래서 제가 우리 한동대학교의 그 교육도 북한에도 더 적용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훌륭한 인성을 갖고 세계인과 더불어 사는 글로벌 인재 또 중요한 것은 이 정보화 시대에 살 수 있는 그 ICT 인재 이런 것이 남북한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될 수 있는 좋은 인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총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 북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 지금 할 일이 굉장히 많네요.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워싱턴을 방문 중인 한국 한동글로벌대학교의 장순흥 총장과 통일 인재 양성에 대한 다양한 계획 들어봤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광장이 함께합니다.
워싱턴 뉴스광장 듣고 계신 지금 시각 5시 29분 지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25 한국전쟁 65주년을 맞아 남북한 군사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쟁 당시 남북한 군사력 수준이 어떠했고 현재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는지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육군 군사 연구소에 따르면 6.25 한국 전쟁 당시 북한군은 곡사포 552문과 대전사포 550문, 박격포 1728문, 장갑차 54대, 전차 242대, 전투기와 전폭기 226대 등을 보유했습니다. 당시 북한군은 T-34 전차를 전면에 내세웠는데 이는 구소련이 독일군에 맞서기 위해 개발한 것으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최고의 무기로 꼽혔습니다. 또 북한군의 전체 병력은 20만 1,050명이었으며 구소련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정찰기와 전투기, 항공기 등 300여 대를 제공받았습니다. 반면 한국군은 곡사포 91문과 37mm 대전사포 140문, 박격포 960문, 장갑차 27대, 경비함 36척 등을 보유하는 데 그쳤습니다. 한국군의 전체 병력 또한 10만 3,827명으로 북한군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1949년 주한미 군사고문단이 한국 육군은 애국심 하나만 빼면 1775년 독립전쟁 당시 미군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을 정도입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입니다.
그 당시 1950년대의 병력수라든가 장비 숫자 측면에서 봤을 때 장비적 측면에서 전차 또는 뭐 야포 이런 공격형 전력이 북한이 상당히 우세했고 뭐 병력이나 이런 측면에서 봐서도 2배 이상 수준이었지만 우리보다 상당히 우세한 측면이 있었죠.
6.25 전쟁 이후 한국군은 무기 확충에 적극 나섰지만 2014 국방 백서를 보면 외형적으로는 아직도 북한군을 앞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국군의 전차는 2,400여 대로 북한군 4,300여 대에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지대지 유도무기도 한국은 60여 기에 그쳤지만 북한은 100여 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잠수함과 잠수정 역시 한국은 10여 척, 북한은 70여 척입니다. 전투 임무기도 한국이 400여 대인데 비해 북한은 820여 대로 두 배를 넘습니다. 병력 또한 한국은 63만여 명, 북한은 120만여 명으로 북한군 병력이 한국군의 두 배에 이릅니다. 올 초 미국의 한 민간 군사연구소는 남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이 2대 11로 한국군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군 당국은 남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에 대한 단순 숫자 비교는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의 지난 2월 26일 브리핑 내용입니다.
T-34는 잘 아시다시피 2차 대전 때 나온 전차입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전투력으로 볼 수 있을까? 그런 아주 오래된 무기체계들을 갖고 있는 걸 다 개수를 세워가지고 비교해서 한다는 것은 전투력 비교에 큰 의미가 없다.
관건은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 비대칭 전력입니다. 북한은 핵탄두 소형화에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사거리 1만 킬로미터 이상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SLBM의 수중 사출 시험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군사 전문가인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입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가장 중요한 기술적 난관이 바로 사출 실험, 즉 그 콜드 런칭. 물을 미사일이 빡차고 나와가지고 점화가 그대로 되느냐 이건데 동영상으로 봐서 완벽하게 점화가 된 것 같고.
한편 한국군은 사거리 300km의 현무2A와 사거리 500km의 현무2B 그리고 사거리 1500km의 순항미사일 현무3를 실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핵무기가 아닌 재래식 무기만을 놓고 본다면 당연히 한국군의 전력이 앞선다고 설명했습니다.
핵무기를 재해놓고 재래식 무기 간에 우위를 누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비유했을 때는 이거는 뭐 말할 필요 없이 남쪽이 우위를 점했다고 봐야 돼요. 이제는 이 전투력 지수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북한군과 한국 간의 질적인 수치는 우리가 훨씬 더 앞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한국엔 F-16 전투기와 아파치 공격 헬기, 패트리엇 미사일과 다연장 로켓 등 주한미군의 최첨단 군사 무기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2020년대 초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인 KAMD와 킬체인을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 동물 사료 기업이 북한에 진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사육시설을 활용해서 싼 값으로 러시아 시장에 돼지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 산하 무역진흥기관인 코트라 모스크바 무역관은 러시아 농업 전문 웹사이트 아그로 인베스터를 인용해 러시아 동물 사료 제조사 스파스키 베이컨이 북한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트라에 따르면 스파스키 베이컨은 황해북도의 돼지 사육회사인 사리원의 설비를 활용해 북한에서 돼지를 사육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황해북도에 연락사무소 설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북한에서 사육한 돼지를 러시아 시장에 공급하는 게 목표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공동 축산 사업을 벌이기로 한 것입니다. 스파스키 베이컨사의 입장에서는 자사의 동물 사료와 북한의 사육시설을 활용해 싼 값에 러시아 시장에 돼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스파스키 베이컨의 세르게이 디르카치 사장은 사업 전략상 북한 진출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그동안 상당한 시간을 들여 북한과 사업 관계를 맺었고 이제 공식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가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파스키 베이컨의 북한 진출 계획은 지난 4월 평양에서 열린 북러 정부 간 통상경제과학기술협력위원회 회의에서도 공식 논의됐습니다. 러시아 극동개발부는 당시 보도자료에서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극동개발부 장관이 러시아 측 위원장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했다며 북한 측이 러시아산 돼지와 가금류 수입에 관심을 보였고 돼지 사육회사인 사리원에 스파스키 베이컨의 북한 지사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의에는 스파스키 베이컨의 세르게이 디르카치 사장이 러시아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했습니다. 북한 국가제품품질관리위원회는 스파스키 베이컨과의 협력 사업을 위해 러시아 동식물위생관리청에 사리원사를 가축 사육과 수출 허가 기업으로 등록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스파스키 베이컨은 러시아 극동 지역에 있는 연해주 레소자 보스크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밀과 옥수수, 귀리도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해 9월에도 북한의 동물 사료를 공급하기 위해 북한의 미림 순마사와 합작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듣고 계신 지금 시각 5시 37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의 주파수를 잠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아침과 저녁 두 차례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침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와 단파를 통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중파는 1188 kHz로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단파는 7460, 11990 kHz로 저녁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또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 kHz, 또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11935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은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최연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미국 정보기관이 프랑스의 전현직 대통령을 감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워싱턴에서 열린 고위급 전략경제대화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란과 핵협상을 벌이고 있는 주요 6개국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경우 민간 핵기술을 제공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의 프랑스 대통령에 대한 감청 의혹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감청 의혹을 제기한 건 프랑스의 일간지 리베라시온과 프랑스 탐사보도 인터넷 웹사이트 메디아파르입니다.
네.
이들은 폭로 전문 웹사이트인 위킬리크스를 인용해서 미 국가안보국이 프랑스의 전현직 대통령을 감청해왔다고 폭로했는데요. 이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건 아니지만 프랑스 정부는 감청은 용납할 수 없다며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이 프랑스 정부는 감청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건가요?
프랑스 정부도 실제로 감청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감청 의혹이 제기되자 즉각 입장을 밝힌 것인데요. 프랑스의 대통령 집무실인 엘리제공은 24일 성명에서 전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감청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일은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안보 보좌관들과 회의를 갖고 감청 의혹에 대해 논의했고요. 로랑 파비우스 프랑스 외무장관은 이 문제와 관련해 제인 하틀리 주 프랑스 미국 대사를 외교부로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프랑스의 전현직 대통령들을 감청했다면 언제부터 감청을 했다는 건가요?
위킬리크스의 주장에 따르면요. 미국 국가안보국은 지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프랑스 대통령들의 휴대전화를 감청했는데요.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과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 그리고 프랑스와 올랑드 현 대통령의 임기가 이 기간에 들어갑니다.
네, 미국 정부는 이런 의혹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미국은 과거에 감청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미 백악관은 이번 보도가 나온 후 국가안보국이 올랑드 대통령의 통신 내용을 표적으로 삼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만을 밝혔습니다. 네. 한편 닉 프라이스 국가안보국 대변인은 구체적인 국가안보 목적이 없는 한 외국에서의 첩보 감시는 하지 않는다며 이는 일반인이나 정상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또 프랑스는 미국에 없어서는 안 될 동맹국이라며 모든 국제적인 우려에 관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유럽 동맹국 정상을 감청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몇 년 전 독일 총리를 감청했다는 주장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 2013년 위킬리크스가 역시 미 국가안보국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개인전화를 감청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당시 독일도 강하게 경고하면서 미국 정부의 해명과 감청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요구했었습니다.
네.
당시에도 백악관의 반응은 이번과 같았는데요. 백악관은 메르켈 총리를 감청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워싱턴에서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전략 경제 대화가 열리고 있다는 소식 전해주시죠.
네, 24일 워싱턴에서 이틀째 대화가 열렸습니다. 양측은 사이버 해킹과 해상 영유권 문제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립했지만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대화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물론 대립하는 현안들이 있지만 양측 모두 견해 차이를 줄이기 위한 솔직한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네.
23일 연설을 한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은 미국과 중국이 이번 대화를 통해 모든 문제를 풀 수는 없겠지만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또 미중 관계는 너무나 중요하다며 대화가 성과를 내는 것은 두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중국도 이 두 나라 사이에 신뢰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중국 대표로 참석한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도 전략적 소통과 상호 신뢰 구축, 민감한 문제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며 전략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가장 관심을 모은 사이버 해킹과 해상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 오갔습니까?
사실 두 문제에 대해서는 두 나라가 계속 대립을 유지할지 아니면 갈등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갈지 주목됐었는데요.
네.
이번 대회에서 양측은 이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갈등이 줄어들 조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우선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영유권 문제 관련해 바이든 부통령은 중국을 겨냥해서 책임 있는 국가들은 국제법을 준수하고 안전한 상거래를 위한 국제회로가 개방되도록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늘날 상업물자의 80%가 해상으로 운반된다면서 국제회로를 개방하고 보호하는 것은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영어권 분쟁도소에 인공섬을 조성하고 군사시설을 건설하자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항해와 비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미국 군용기와 군함을 계속 해당 해역에 보내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중국이 강하게 반발했었습니다. 또 중국은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곧 일부 시설들이 완공될 것이라고 강의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이 사이버 해킹 문제도 제기했습니까?
제기했습니다. 사이버 해킹 문제에 대해서는 제이콥 루 미국 재무장관은 더욱 분명하게 중국을 겨냥했는데요.
네.
국가가 후원하는 상업기밀 절취행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중국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분명한 기준들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최근 연방정부 공무원 40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배후로 중국이 지목되면서 중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했었습니다.
네, 중국 측 반응은 어땠습니까?
중국 대표들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에 반박하지 않으면서도 대립이 고조되는 것을 피하는 분위기였는데요.
네.
양제측 국무위원은 중국도 사이버 안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서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와 함께 열린 자세로 관련 문제들을 적절히 해결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왕양 경제담당 부총리도 미국과 중국은 대결을 피해야 한다면서 일부 사안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되지 않지만 대화가 항상 대결보다 우선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중국은 정부가 사이버 해킹을 후원한다는 외부의 지적은 부인하면서 오히려 미국부터 엄청난 사이버 공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해 왔었습니다.
이렇게 대립하는 현안도 있지만 양측이 이번 대화를 통해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분야들도 있었는데요. 특히 환경 분야의 협력을 위한 논의가 있었다고요?
네, 미 국무부에 따르면 23일 대화에서 절반 이상의 시간을 환경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데 할애했습니다. 사실 미국과 중국은 지구상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들이지만 이번 대화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다른 나라들이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앞서 두 나라 정상회담에서도 지구온난화를 위한 공동의 대응을 약속했었는데요. 미 국무부는 지구온난화 대응 외에도 에볼라 퇴치와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재난대응, 야생동물 보호 등의 분야에서도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을 듣고 계신 지금 시각 5시 47분 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란 핵협상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 협상 시한이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주요 6개국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경우 민간 핵기술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요?
네, 미국의 AP통신이 입수했다면서 공개한 기밀자료에 들어있는 내용인데요. 이 기밀자료는 핵협상에서 여전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내용들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민간 핵협력이라는 제목의 초안도 포함됐다고 합니다. 이 초안에는 말씀하신 대로 미국을 포함한 주요 6개국이 이란의 민간 핵기술을 제공하는 방안이 들어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AP통신에 따르면요, 이란이 완공을 앞두고 있는 아라크 중수로 대신에 경수로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미국 등은 이란이 중수로를 완공해서 가동할 경우 매년 여러 개의 핵탄두를 만들기에 충분한 플루토늄을 확보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초안에는 이란의 아라크 중수로를 플루토늄 확보가 어렵도록 설계 변경하는 내용도 들어있는데요. 이를 위해 국제적 협력을 구축하고 이란이 관련 계획을 주도한다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한편 AP는 이란에 대한 민간 핵기술 제공 계획은 미 의회에서 핵협상에 대한 불만을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미국 의회는 이미 미국 이란에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란 최고 지도자가 핵협상과 관련해서 다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는 보도도 있군요.
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23일 국영방송 연설을 통해 이란이 양보할 수 없는 조건 세 가지를 언급했는데
네.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이란 군사시설 사찰을 허용할 수 없으며 핵협상 타결과 동시에 대이란 제재가 해제돼야 하며 10년 이상 핵기술 연구개발을 제한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
이는 미국과 다른 일부 협상 참가국들의 요구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협상 타결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어떤 입장인가요?
미국은 이란이 핵시설로 국제원자력기구에 밝힌 시설 외에도 핵무기 개발에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시설에 대해선 사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네.
여기에는 군시설도 포함됩니다. 또 제재 해제 문제는 미국은 협상 타결로 이란의 의무 이행 사항을 지켜보면서 단계적으로 해제한다는 입장인데요. 하메네이는 제재 해제와 의무 이행은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란의 핵 개발을 제한하는 기간도 미국은 각각의 사안에 따라 10년 이상을 언급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현재 핵 협상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네, 당사국들은 지난 4월 잠정 합의를 도출했고요. 이제 이달 말인 합의 최종 시한까지 일주일도 안 남은 상황인데요. 네. 이란과 협상 당사국들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막바지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한편 이란 측은 협상 타결을 위해 시한을 연장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으로 국제적인 삶의 질 만족도 조사 결과 나온 소식 전해주시죠.
네, 미국의 유명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20세일 전 세계 145개국을 대상으로 삶의 질 만족도를 조사해 발표했습니다. 삶의 질 만족도는 영어로 웰빙 인덱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 상황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목표와 사회적 관계, 경제 상황, 공동체의 안전과 건강 등 다섯 개 항목을 기준으로 조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의 구성원이 느끼는 주관적인 평가도 반영하는 것이 바로 삶의 질 만족도라는 건데요. 그런데 이 조사에서 어느 나라가 1등을 차지했습니까?
1위는 중남미 국가인 파나마가 차지했습니다. 2위는 코스타리카, 그리고 3위는 푸에토리카가 차지했고요. 또 스위스와 칠레, 덴마크, 과테말라, 오스트리아, 그리고 멕시코 등이 10위권에 들었습니다.
네, 대체로 중남미 국가들이 삶의 질이 만족도가 높은 걸로 나타났는데요. 기후가 좋은 데다 사람들의 기질도 느긋해서 그런가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네, 미국은 2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28위, 프랑스는 48위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일본은 92위, 그리고 중국은 127위였습니다.
네, 경제적으로 잘 산다고 해서 반드시 삶의 질 만족도가 높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117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75위보다 42계단이나 떨어진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최영기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북한은 오늘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20도, 낮 최고 29도입니다. 남포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은 19도에서 27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신의주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최저 18도, 최고 28도. 개성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20도, 낮 최고 27도입니다. 함흥 흐리겠습니다. 최저 18도, 최고 23도. 원산도 흐리겠습니다. 기온은 18도에서 22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청진 역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15도, 낮 최고 18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0.1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흐리고 먼 바다는 오후 한때 비 오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2015년 6월 25일 목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곧이어 VOA 세계 뉴스 보내드립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정보기관이 프랑스 대통령의 전화를 감청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인터넷 폭로 매체 위키리크스는 프랑스의 간지 리베라시온과 조사 전문 웹사이트 미디어파트와 함께 미국이 니콜라 사르코지와 자크 시락에 이어 현 프랑스와 올랑드에 이르기까지 프랑스 대통령의 전화 통화를 감청했다는 내용의 기밀문서를 폭로했습니다. 스테판 르폴 프랑스 정보대변인은 동맹국들 사이에 감청은 용납될 수 없다며 특히 함께 테러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한 동맹국이 다른 동맹국을 상대로 스파이 행위를 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로랑 파비우스 프랑스 외무장관은 이번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제인 하틀리 프랑스 주재 미국 대사를 소환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 백악관은 미국 정부는 올랑드 대통령의 전화 통화를 감청하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네드 프라이스 미 국가안보국 대변인은 오바마 행정부는 구체적인 국가안보상 목적이 아닌 한 해외에서의 감시 활동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통업체들과 전자상거래 사이트가 미국 남부 연방깃발의 판매 제품 목록에서 제외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여러 저명한 의원들도 남부 연방깃발과 관련 상징물을 더 이상 사용하지 말자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는 지난주 남부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서 흑인 교회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난 데 따른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사이트 알리바바의 대변인과의 인터뷰를 인용해 알리바바가 남부 연방과 관련된 이미지가 들어간 제품을 더 이상 판매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아마존과 구글, 이베이, 월마트와 시어스는 남북전쟁 때 이미지인 연방깃발과 관련된 상징물을 더 이상 판매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앞으로 해외 인질범들에게 잡혀있는 가족의 석방을 위해 협상하거나 몸값을 지불하는 행위에 대해 기소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24일 백악관에서 일부 인질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에서의 미국인 인질에 관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정책은 지난 6개월간 검토되어온 것으로 가족의 인질로 잡힌 미국인들에 대한 인질범들과 협상을 금지한 정부 조치에 대한 비난이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새로운 정책에는 인질로 붙잡힌 가족이 테러범들과 연락을 주고받거나 몸값을 지불하더라도 기소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현행 인질 정책은 정부나 개인이 테러 조직에 돈이나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 방침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몸값 지불은 여전히 금지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의 헌법감시단체는 24일 자국의 핵권리를 보호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을 비준했습니다. 이는 이란과 주요 6개국의 포괄적인 핵 합의 시한이 이달 말로 임박한 가운데 이뤄진 것입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이날 헌법수호위원회가 해당 법안을 비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파르스 통신사는 헌법수호위원회 대변인과의 인터뷰를 인용해 이번 법안이 이슬람 법칙이나 이란 헌법에 의거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23일 밤 연설에서 이란은 자국의 핵활동을 장기간 금지하는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메네이는 이날 핵규제가 10년 혹은 12년간 유지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대체로 미국의 핵심 외교안보정책인 아시아 중시정책과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를 겨냥한 군사작전을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론조사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전 세계 40개국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62%가 ISI에 대한 미국의 군사활동을 지지한 반면 반대는 24%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군세력 강화 결정에 대해서도 51%가 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반대하는 34%와 대조를 이뤘습니다. 이 밖에 미국 선호도에 대한 조사 대상 국가들의 중간값은 69%로 집계됐습니다. 세계뉴스 이주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밤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 11990kHz로 방송됩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